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라통 좋아. 여기는 국민 TV.
조합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라디오 김효진 PD입니다. 2015년 7월 31일 금요일에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 시작합니다. 예, 뭐 며칠 전부터 제가 이 시간에, 사실은 7시 반부터였죠. 원래는 예, 국민라디오 주간브리핑을 좀 임시로 편성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잠시 편성이 돼서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다시 좀 맡아서 하게 됐고요. 관련해서 어제요. 예, 국민라디오 임시 편성안이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임시 편성안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고, 제가 이 생방송 게시판에 조금 전에 두 번에 걸쳐서 공지글을 좀 일단 올려놓긴 했습니다. 물론 어제 그 조합 게시판을 통해서 정식으로 또 공지가 됐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며칠 앞두고 이런 식으로 긴 호흡으로 미리미리 공지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급하게 예, 임박해서 어제 공지가 되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잘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예,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일단 편성을 좀 현실적으로 다소간 줄였습니다. 예. 아침 방송을 8시 반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뉴스K 수중계를 끝으로 예, 라디오 방송은 일단 마치는 것으로 예, 그렇게 임시로 편성 결정이 됐습니다. 새롭게 뭐 갑자기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주요할 특기할 변화가 특기할 만한 변화가 있다면은 저녁에 방송을 하던 맹경순 선생님의 맹경순의 아름다운 세상이 오전으로 옵니다. 예. 오전으로 오게 됐고 오전 11시에 여러분께 선보일 예정이고요. 서영석 타임스는 원래 오전 11시에 요즘 방송이 됐죠. 그 서영석 타임스가 오전 10시로 내려옵니다. 오전에는 대략 이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임대용의 음악제약 같은 시간에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아 그리고 맹아세가 편성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한 시간으로요. 예, 한 시간으로 줄었고 대신에 뭐 월화수목금 다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전까지는 그 월요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방송을. 그랬었는데 이제 다세 다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었다는 것 좀 참고를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다소간의 편성 축소를 동반한 새 편성안, 임시 편성안이 새로 어제 공지가 됐고요. 그에 따라서 아침 방송은 오전 8시 30분에 시작을 하고 예, 방송 종료는 뉴스K 수중계가 끝나는 시점이 됩니다. 예, 여러분의 많은 이해도 참고 고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조간브리핑, 사실 조간브리핑을 1시간 하는 건 굉장히 좀 늘어진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30분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3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조간신문을 읽어드리고 바통을 임대웅 감독에게 넘겨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하루 종일 틈틈이 이에 대한 또 안내 말씀이 나갈 테니까요. 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건 그렇고 국민라디오 주간 브리핑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신문들이 이 얘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남의 집 집안 싸움인데 예,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많은이 아니죠. 거의 절대 다수의 신문사들에게 아주 유력한 광고주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예, 말이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일보 1면입니다. 주총대첩 칼가는 롯데 형제. 형제가 아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한국 롯데 회장 간의 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다툼이 결국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의 표대결로 치닫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네요. 신동빈 대 반신동빈 롯데 가족 대결로, 이런 제목입니다. 국민일보도 마찬가지인데 제목이 좀 재밌습니다. 형의 반격, 주식의 대결. 예. 뭐 더 구체적으로 너무 전해드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향신문일면입니다. 포스코 표적 수사, 검찰 결국 접는다. 검찰이 5개월 동안 벌여온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한답니다. 정동화 전 포스코 건설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돼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데다 수사를 억지로 질질 끌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의원 한 명 늘리면 연 7억 혈세. 예, 돈 낭비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야당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반박을 하는 것인데, 글쎄요, 뭐 여론에 좀 편승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 다른 주장을 꺼내들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복지 수요가 큰 광역시 교부세 더 가져간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메워주는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에서 사회복지 비중을 현행보다 10%포인트 높일 경우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2,147억 원이나 더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일면입니다. 제주 해군기지 지연, 273억 정부가 배상. 예, 기사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좌파 성향 시민단체 등의 반대 시위에 따른 제주 해군기지 건설 지연으로 정부가 273억 원의 배상금을 건설업체에 지급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일면입니다. 국정원 불법, 안보라는 말로 감추지 마라. 무슨 내용일지 대략 짐작하시겠죠? 잠시 뒤에 이 기사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광고 빨리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쿡앤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쿡앤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쿡앤샵에 새싹당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com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오,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7월 31일 금요일. 7월의 마지막 날이고 이번 한 주의 마지막 평일이기도 합니다. 자, 조간브리핑, 국민라디오 조간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겨레 일면 보겠습니다. 국정원 불법, 안보라는 말로 감추지 마라. 오늘은 한겨레가 국정원 이슈 파이팅을 두드러지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는 요구에 대해서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등이 안보 자해 행위라는 논리를 펴면서 물타기 본격화하고 있답니다. 적을 코앞에 두고 국정원을 무장해제시키자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안보론을 내세워서 불법 논란을 뭉개고 가겠다는 것인데 법률 전문가들은 첩보 활동을 하지 말란 게 아니라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입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라고 부르죠. 이 서울변회 인권위원회가 어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권한의 한계와 견제 방안 등에 대한 강연회 및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최진영 변호사는 국정원이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일방이나 쌍방 당사자가 내국인일 때는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허가를, 북한 공작원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할 때도 서면으로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해킹 대상의 외국인이라면서도 해킹 프로그램인 RCS 사용과 관련해 대통령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을 어겼다는 것이죠. 최 변호사는 해외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매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국정원이 마음대로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통신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적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보수 진영 일각에서 국정원의 사이버전 능력을 제거하라는 것이냐면서 반발하는데 정보기관으로서 활동은 하되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이고요. 대통령 승인 등 절차를 밟을 경우 제3자나 언론에 공개되는 게 아닌데 마치 적법 절차를 밟으면 비밀스러운 첩보 활동이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저는 이 법 규정, 이 절차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읽어보니까, 듣고 보니까 예, 그렇게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절차에 맞게. 자,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RCS 프로그램은 현행법상 그 사용을 적법하게 허용하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위법한 행위다. RCS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이호중 로스쿨 교수는 말하고 있네요. 예. 정보통신망법, 형법의 비밀 침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겨레 사면으로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간첩 증거 조작 이어 또 국민 결백 주장 안 믿어. 동그라미를 보면서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은 정말 곤란하다. 실체 없는 뜬구름 같은 의혹으로 우리 방어막을 스스로 허무는 안보 자해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한 말입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세모나 네모라고 우기는 일로 평가절하 하면서 동그라미를 믿으라, 즉 국정원의 해명을 믿으라고 비유한 겁니다. 이처럼 여당과 국정원이 믿으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의혹이 쉽게 가라앉겠습니까? 국정원의 자료 제출 거부도 주요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간 국정원이 대북 대테러 활동보다 국내 정치에 개입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유린하며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려왔던 탓이 큽니다. 자, 역대 정권마다 국정원은 국내 정치 공작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97년 국정원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가 기획한 북풍 공작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김대중 당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안기부가 재미동포 윤홍준 씨에게 $19,000를 주고 대선 직전에 김대중 후보가 북한으로부터 대선 자금을 받았다는 거짓 기자회견을 하도록 공작한 것입니다. 예, 정치인 김대중이 북한으로부터 돈 받아서 선거 치른다. 참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맑아지도 않은 일인데 예.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이 별도의 팀을 만들어서 오피스텔에서 야당의 비판적인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을 통해서 선거에 개입한 댓글 공작 사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뭐 지난해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국정원 관계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국정원 민간인 해킹 의혹 사건까지 합치면 국정원이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은 이 정권 들어서만 세 번째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같은 면 한겨레 사면에 배치된 기사입니다. 이탈리아 업체의 중요한 안보정보 노출 위험천만 이런 제목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인 원격 제어 시스템 RCS 운영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이 있다며 로그 파일 등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라는 야당과 언론의 요구를 묵살하는 논거는 대북 정보전 능력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 기밀인 국정원의 활동 내용과 역량이 드러날 수 있다는 논리인데 근데 이번에 유출된 자료에서 밝혀진 국정원의 행태는 보안 유지가 생명인 정보기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우선 자신이 각종 첩보 활동에 쓸 해킹 프로그램을 외국 업체로부터 도입한 것 자체가 국정원의 무능과 안이함을 드러낸다는 지적입니다. RCS 판매 업체인 이탈리아 해킹팀은 자체적으로 서버를 관리하면서 국정원의 활동 방식과 내용을 상당 부분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하죠. 실제로 2013년 4월 20일 해킹팀 직원들끼리 주고받은 전자우편을 보면 국정원의 해킹 데이터 건수와 크기 등을 해킹팀이 모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원은 또 자신의 타깃에 대한 정보도 해킹팀에 노출했습니다. 지난해 1월 해킹팀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국정원은 중국에 타깃들이 좀 있는데 360 백신, 예, 중국에서 많이 쓰이는 백신이랍니다. 이 360 백신에 대한 대응책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국 거주인들이 주요 타깃임을 버젓이 드러낸 셈입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사, 예, 너무 여러 번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믿겠느냐 이런 점을 지적한 기사, 그리고 방금 전해드린 이탈리아 업체의 중요한 정보 다, 예,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기사에 각각 컷이 붙었는데 앞에 기사에는 불신이라는 컷이, 방금 이 기사에는 무능이라는 컷이 붙어 있습니다. 무능하고, 예, 신뢰받지 못하는 국정원, 그러면서 계속 믿으라고 우기기만 하는 국정원, 예, 지금의 모습 단면입니다. 자, 경향신문 1면으로 넘어가서 화제를 좀 바꿔 보겠습니다. 포스코 표적 수사 검찰 결국 접는다. 검찰이 지난 5달 동안 벌여오던, 예, 포스코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법원에서 기각돼 수사 동력이 떨어졌고, 아, 또 이거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수사를 너무 억지로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여론이 확산되면서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검찰은 포스코 수사는 연중 지속한다면서 국민기업 포스코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었죠. 포스코 수사는 정치권 하명 수사의 폐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임 정부의 실세들을 겨냥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무성했고요. 청와대 측이 포스코 정상화를, 이른바 포스코 정상화를 강하게 주문했다는 설도 나왔죠. 검찰이 포스코 건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부패 척결에 나선다는 대국민 성명을 발표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오랜만에 떠올려보고, 예, 발음해보는 이름입니다. 자, 경향신문 5면입니다. 큰절하고 친미 발언 김무성 박미중 언행 정치권 설전 비화 이런 제목인데요.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외교 행보가 여야 설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이틀 연속 큰절을 선보이는가 하면 중국보다 미국이다, 전투기를 사겠다, 이런 상리에 어긋나는 김 대표의 파격 언행이 국내 정치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당내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외국에서도 온전히 국내 정치에 골몰했다, 안보 이미지 부각을 위해 계산된 돌출 발언과 행동을 반복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특히 전투기 구입 발언을 거론하면서 알면서도 사정다 알면서도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내보인 행보라면 명백한 국익훼손, 몰랐다면 변명의 여지 없는 외교 무능력 무지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김성 대표의 차기 주자로서의 입지 굳히기 전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더라도 보수 편향 행보로 집토끼에 확실히 도장을 받겠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으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언행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좀 목을 좀 구르고 왔습니다. 자, 한겨레 6면에서 한 꼭지 더 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김무성 대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큰절하겠다. 김무성 대표, 예, 현지 시각으로 지난 29일 뉴욕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6.25 때 우리나라를 살려주신 분의 묘에 절 두 번 했다고 서울의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한다. 저는 내년에 가서 또 하겠다. 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김 대표는 돌아가신 어른에 대한 관습이 큰 절 두 번 아니냐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네요. 김무성 대표 지난 27일 워싱턴 동포간담회 때 진보 좌파라는 표현을 이번 뉴욕 동포 간담회에선 종북 좌파로 조금 바꿔서 똑같은 주장을 반복했답니다. 김 대표는 진보 좌파 세력이 준동하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 사관의 역사 교과서로 현대사를 가르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 새누리당은 종북 좌파가 기승 떨치지 못하도록 열심히 노력했고 나름 성공하고 있다. 예. 종북 좌파 준동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자, 정치 이슈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4면입니다. 야당 의원 수 놔두고 권역별 비례 도입하자 헛질린 여 고심 이런 제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현행 300석을 유지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전격 제안했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국민 여론 등을 들어서 야당의 주장을 특히 의원 정수 늘리자는 주장을 계속 일축해왔죠. 예. 이런 가운데 좋다. 아, 그러면 현행을 유지하는 대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을 좀 더 높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새누리당이 조금 난처한 입장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경향신문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허를 찔렸다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호락호락도 그걸 받아들일 새누리당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새누리당 내부에서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상태라고 하지만 아직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내부 보고서를 통해서 과격한 진보 세력의 정치적 진입을 위한 교두보라고, 예, 이 새정치연합이 제안한 제도를 비판한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는군요. 저간의 맥락을 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경향 사명 기사를 한 꼭지 좀 더 보겠습니다.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 이거는 그냥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정파적인 뭐 이해관계 이런 걸 따질 거 아닌데 사실, 예,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비례성을 높이고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는 것에 어느 국민이 예, 반대하겠습니까? 모든 사실을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은요. 그런데 새누리당이 왜 이렇게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면서 맞서고 있는지, 예, 이런 해석,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2월 말에 공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를 보면 의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새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하죠. 의석수 300석을 기준으로 19대 총선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 새누리당이 원내 제1당이 되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동시에 나타났다고 하는군요. 그렇죠? 새누리당이 왜 그토록 반대하는지 뭐 따지고 보면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세계일보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말 땅콩 회항 당시 미국에서 구입한 물건을 정상적인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 상자 5개 정도가 실려 있었는데 이거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집으로 배달이 됐다는 겁니다. 자, 중앙일보 18면입니다. 생활 밀착형 기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그 해외 직구 많이 하십니까? 저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주변에 사람들 보면 많이들 하는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18면 기사가 이렇습니다. 반품 안 돼? 직구 피해 1년 새 8배. 예. 인터넷 해외 직구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는 1,5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건수와 비교해 72% 증가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거래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해외 직구 피해 사례 중 가장 많은 경우는 계약 취소에 따른 반품, 환급 거절, 배송 지연, 운영 중단, 연락 투절. 이건 정말 황당하네요. 운영 중단, 연락 투절. 뭐 이런 순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류, 신발 등 패션 관련 상품을 직구 시도한 경우에 피해가 많았다고 합니다. 84.5%네요. 거의 다 의류, 신발 등 패션 관련 상품에 대한 피해였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센터를 통해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찾아가셔도 좋겠고요. 뭐 다산 콜센터에 신고하면 법률 구제 방법을 안내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네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입니다. 장영민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특히 해외 직구를 할 때 계좌 이체보다 신용카드 에스크로로 결제해야 피해 구제를 받기 쉽다고 조언을 했으니까 또 참고하셔가지고 가급적 계좌이체 하지 마시고요. 신용카드 에스크로 이걸로 좀 이용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의류 신발 등 패션 관련 상품 이 패션 관련 상품 구매하다가 피해본 경우가 전체 84.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다고 하니까 조금 거리끼신 분들은 뭐 그냥 우리나라에서 직접 입어보고 신어보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아주 약간 남았는데 더 좀 진행을 하는 거는 좀 버거울 것 같고요. 간략하게만 다시 안내를 좀 드리면은 오늘부터 임시 편성안이 가동이 돼서 국민 라디오 방송은 아침 8시 30분에 시작을 하고요. 아침 8시 30분부터 30분간 제가 국민 라디오 조간 브리핑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아무튼 나름대로 최대한 알차게 조간신문 브리핑 해드릴 수 있도록 애써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단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